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폐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인생 만사 세옹치마라는 말을 가끔 사용하시기도 하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의 만사가 세옹의 말과 같다. 세옹은 변방의 노인이라는 뜻이니 인생의 모든 일이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의 말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고전인 회남자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입니다. 중국 국경 변방의 한 노인이 늦게 얻은 아들과 그리고 말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 가출을 해서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이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노인에게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말이 그만 가출을 해서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그런데 그 노인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 뭘요? 이 일이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얼마 후에 그 말이 친구를 사귀어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마을 사람들이 와서 과연 명마는 명마입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그때에도 노인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일이 또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말했습니다. 정말 며칠 후에 그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만 낙마해서 크게 다쳐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이 와서 위로할 때그 노인은 또이 일이 복이 될 수도 있지요라고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얼마 시간이 흐른 뒤 전쟁이 일어나면서 젊은이들이 다 징집이 되어서 많이 다치고 죽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리를 다친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말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 이야기에서 인생의 만사가 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과 같다라는 이야기 고사성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사성어의 의미는 우리 인생은 우리 앞날에 대해서 알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즐거워하지는 마십시오. 그 즐거움이 오히려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변하여 유익이 될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나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좋다고 너무 들뜰 필요도 또 힘들고 어렵다고 풀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같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만 햇빛 비치는 날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곤고한 날도 주신다는데 어둑어둑하고 비 오는 날도 주신다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사실 형통한 날, 좋은 날 기뻐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 고난의 때를 극복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어려운 때라야 진짜 내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때, 고난의 때에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 말씀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1절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했다 말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확장되고 성숙되어 가던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때에 마귀가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마귀는 성도들이 잘 되는 것,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배가 아파 보지 못하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입니다. 유대의 헤롯 왕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름이 같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미만의 모든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살인마가 바로 할아버지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했던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 이유도 정말 가관이죠.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이 아니요, 잘못된 일이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냐고 책망하자 이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일날 잔치가 벌어졌고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머니 헤로디아와 의논하고는 세례자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된 사람 같았으면 혼을 냈겠지요. 어디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자기의 체면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한 말을 물을 수는 없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왔던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 내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이 사람을 가리켜 여우 같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를 본받아 오늘 주인공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주후 44년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사도 중 한 사람인 야고보를 참수하여 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아 내가 베드로까지 죽이면 내 인기가 더 올라가겠구나.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 때는 무교절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기간에는 죄인을 사형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지나가자 말자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베드로를 꺼내어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우매한 군중 심리가 합쳐져서 박해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그 전에 한번 옥에 갇힌 적이 있었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풀려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통같이 경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도록 했다. 여러분, 4인 1조로 4개 조를 만들어서 24시간 철통같이 베드로를 지키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죽기 하루 전날 밤이지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다고 말하지요. 여러분, 4인 1조인데 두 군인은 우리 베드로의 오른손과 왼손을 쇠사슬로 묶어서 3인 1조로 만들어 두었어요. 화장실을 가도 셋이 가야 하고 오늘 잘 때도 셋이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밖에서 옥문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탈출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내일 아침이 되면 베드로도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이 절대절명의 순간 교회와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 5절과 12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에도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오늘 교회는 지도자인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멋지고 부러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중보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나요? 저에게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백수를 하시고 9년 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우리 처갓집 할머니 권사님. 그 권사님은 정말 기도의 사람. 그런데 손녀사위가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거룩한 백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떡이 생기나?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떡이 생깁니다. 떡이 아니라 더 큰 일도 생깁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 신앙에 힘이 없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진 사람은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위기의 순간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그저 식사 때 하는 기도,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 그 기도와 간절한 기도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했던 그 기도, 야곱이 야복강에서 자기의 환도뼈가 위골되는지조차도 모르고 매달렸던 그 기도, 엘리야가 자기 머리를 두 다리 사이에 파묻고 매달렸던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는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참 아쉽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혹시 하나님, 지난번에도 우리 베드로를 감옥에서 한번 탈출시켜 주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내일이면 우리 지도자 베드로가 어쩌면 순교의 자리에 서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무조건 어려운 일은 없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내가 놓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을 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지요.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오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의 생명을 구해 주시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돌려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쇠사슬이 풀어지고 쇠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과 9절에서 보는 것처럼 천사가 이르되 베드로에게 말하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했다 말하지요. 또 천사가 이르되 그 옷을 입고 따라오라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 옷을 입고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신을 신고 띠를 띠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다. 두 군인이 왼손 오른손을 쇠사슬로 묶고 누워 자고 있었다. 내일이면 처형당할 사람이 어떻게 잠이 올 수 있을까요? 참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본문 7절을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맡긴 믿음의 사람이었으니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설교 중에 졸면서 인용할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베드로같이 정말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안식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을 때 인용할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걱정과 염려의 9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사실 저만 해도 이번 주에 해야 할 이런저런 일들이 벌써부터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계획하고 일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공연한 걱정과 염려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대학 보낼 걱정을 합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어려운 때에도 마음의 여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믿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표어가 있습니다. 맡길 때는 과감히, 믿을 때는 확실히. 한번 따라서 해 보실까요? 맡길 때는 과감히, 믿을 때는 확실히. 베드로가 아마 오늘의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모두 다 주께 맡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실 일이 있죠. 그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것이 나를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되짚어보게 됩니다. 고난은 한 사람을 깊이 있게 만드는 신비한 약과도 같습니다. 고난을 겪고 그것을 극복해낸 사람은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 인격이, 그 영성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야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고난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일구어 나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듯이 고난의 강을 건너지 않고 성숙이라는 땅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고난은 비록 아프기는 하지만 나를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마치 날줄과 씨줄처럼 얽혀서 인생이라는 옷을 만들어 우리가 입고 사는 것일 겁니다. 곤고한 날이 닥쳤을 때 오히려 그날을 깨닫는 기회로,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조지 마테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목회자요 또한 찬송시 작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20살이 되었을 때 중도 실명이 되어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약혼녀조차도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스코틀랜드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강의의 초청 강연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기도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하여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 번이나 감사하였지만 주님이 나에게 지워준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 항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의 눈물이 무지개에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에 대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 인해서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지요. 좋은 일이나 기쁜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감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고난의 때, 힘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을 간절한 기도와 신실한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기도와 믿음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할 수 있으니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니 믿음으로 힘든 시간도 넉넉히 이겨내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머리 숙인 성도들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세상의 향기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